에베소서 60번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며 양육하고 또 소중히 품으십니다. 종교적인 관념과는 달리 이 세우심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 아무런 예비함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은 사도들 때부터 시작되어 수세기에 걸쳐 계속되어 온 하나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는 과정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심이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과 깨끗하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 예수를 불러 그분을 우리 속으로 영접한 날 이후로 그분은 계속 우리 속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려는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요소가 우리 속으로 역사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 자신으로 적셔지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고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집니다. 이 과정의 최종 완성은 영광 안에서 교회를 그분 자신 앞에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적셔짐.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행동이나 자기 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적셔지는 문제입니다. 어떤 단단하고 차갑고 검은 쇠 막대기가 불 속으로 밀어 넣어져서 거기에 놓여 있다 합시다. 마침내 그 불은 쇠에 침투되고 벌겋게 달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쇠는 자체의 천연적인 색을 상실하고 백열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쇠의 색은 불에 의해 삼켜집니다. 이제 그 쇠는 빛나고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쇠에게 빛나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소용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쇠를 빛나게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태우는 것입니다. 쇠는 불이 바로 그 본질에 침투될 때까지 태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쇠막대기로 빛을 지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이 쇠가 계속 달아오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불 밖으로 나온다면 그 본래의 색과 어두움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로 된 교리가 아니오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광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불태워지고 그분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옴. 내가 기독교 안에서 배운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했으며 좌절시켰습니다. 오늘날 내게 있어서 성경은 주로 가르침의 책이 아니라 사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면 즉시 내 속에서 그분의 불타오름을 체험합니다. 내게 그분의 불타오름이 있는데 다만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은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룩한 말씀에 대한 바로 그러한 존경이 그들로 하여금 사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합당하게 읽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주께로 이끌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하나님의 갈망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그분 자신만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 속으로 태우시는 영광의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노선에 따른 체험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40일을 지낸 다음 그의 얼굴 피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으로 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용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용어는 항상 수건으로 가리워졌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음을 뜻합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관념과 가르침들에 의해 수건으로 가리워졌음을 매우 염려합니다. 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서 수건들을 벗겨주소서.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지요. 그런데도 많은 믿는 이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몇 겹의 수건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서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참되게 변화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주의 영을 통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나 가르침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거나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수건을 벗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향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그 교묘함은 주의 백성들을 수건으로 가려지게 하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님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과 관념들을 갖고 있는 종교에 의해 완전히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는 문자로 된 교리를 위해 여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참된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과 율법과 규례들과 종교 조직인 유대교 등으로 가리워졌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가르침과 규례들에 의해 가리워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도록 모든 수건들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규례들로 가리워짐. 이제 우리는 규례라는 수건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집회 중에서 주님께 찬양을 외칩니다. 방문객들은 우리의 외침에 마음 상할 것이며 집회 중의 열광을 운동 경기 때의 관중들의 열광에 비교하여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집회에 관한 규례들로부터 외침에 대한 그러한 비난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과 같은 은사를 사용함이 없음으로 인해 집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은사에 관한 규례를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성도들의 옷차림새에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교회 집회에 갈 때 입는 적합한 옷에 대한 규례를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모든 규례들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으로 되돌아갑시다. 거듭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오직 한 가지 일은 여러분의 필요는 사신 그리스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양육되며 소중히 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는 필요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규례들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집회나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련된 부차적인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실행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격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가지 규례들로 인해 분열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규례들에 의해 분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로 말씀 읽기의 실행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 읽기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건 역시 틀린 것입니다. 양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기도로 말씀 읽기에 관한 규례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규례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양육하고 소중히 품으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오는 것은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모를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6년 이전에 우리에게는 기도로 말씀 읽기가 없었고 1968년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더 전진하여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을 주님이 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행들로 인해 쉽사리 분열됩니다. 어떤 이는 외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이들은 외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조용한 집회나 방언을 말하는 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보았다면 실행에 관한 모든 규례들은 반드시 거절되어야 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규례들은 분열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지만 그들이 가진 규례들의 분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으로 불태우시기 때문에 마침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실행이나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산출물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그분을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실행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확장되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실 것이며 또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삼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나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이 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다는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적인 편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체계화시키지 않음. 어떤 종교적인 교사들은 신약 안에 있는 계시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가르침의 영향 아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3층천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없으며 특히 우리 안에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3층천에서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계시며 또한 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것을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신약은 양면을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그 양면을 다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내게 와서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히 믿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나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리를 체계화하지 말도록 그에게 권하였습니다. 부활하신 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비록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그분은 갑자기 그들의 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따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부활 안에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닫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거나 또는 체계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내주하시는 분인 그분은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확장되시고 있으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3층천의 보좌 위에 계시며 재림하실 때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시리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둘 다 신약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두 가지 다 믿기로 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많은 믿는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주관적인 면은 무시하고 객관적인 면에 관해서만 종교적으로 교리가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온통 주의를 기울이며 그분의 재림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무시하며 아마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안에 계심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적으로도 그분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분이 이미 그곳에 계심을 가리킵니다. 살아계시고 주관적이시며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요. 나의 부담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또한 친근한 누림을 갖지 못한다면 올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에 대한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요. 이것이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이제 규례들과 실행들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내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존재를 당신께 열어드리고 당신을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으로 삼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 관념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 대한 살아있고 친근하며 개인적인 누림만을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관심. 교회에 관해 우리는 모방하거나 반대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신 인격을 누리고 그분을 더욱더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행이나 방식이나 방법 등에 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먹는 도구들을 예로 들어 살펴봅시다. 중국인들은 젓가락을 사용하고 미국인들은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무슨 도구로서 먹는가를 관심하지 말고 다만 무엇을 먹느냐만 관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합당한 음식을 먹기만 한다면 그들이 젓가락을 쓰건 나이프와 포크를 쓰건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하건 간에 관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자랑하면서도 접시 위에는 어떤 음식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식탁 예절을 주의하지 말고 영적인 음식에만 주의하기로 합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절만 주의하고 음식에는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굶주렸습니다. 수많은 종교 단체들 안에는 모든 것이 예절 바르고 잘 정돈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주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아닌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도구들을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심과 깨끗하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체험함으로써만 그분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세우심의 과정이 매일매일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형식이나 실행들이 아닌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얻기 바랍니다.